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연말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연말 어떻게 잘들 정리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연말에 보면 여러 가지로 이런저런 생각이 드실 텐데 그때 제일 좋은 방법은 1년을 한번 회고해보면서 일기를 써본다. 이런 것도 좋고 아니면 뭔가 책을 평소에 보지 않던 분야의 책을 한 권씩 보면서 돌아보는 이제 그러한 경우도 좋습니다. 사실 그러한 책들 중에서 제가 지난주에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를 했던 인구에서 인간으로 같은 책들은 어떻게 보면 모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결혼, 출산, 육아와 관련된 고민들은 다들 있으실 텐데 그것과 관련돼서 나의 인생 플랜, 미래, 우리의 가족의 어떤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시는데 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귀중한 시간 내주신 우리 이철희 교수님 모셔서 두 번째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저는 이제 교수님 새로 나온 요 인구에서 인간으로 책을 쭉 보면서 앞쪽에 어떤 여러 가지 실증 데이터들도 되게 이제 좋았지만 사실 전 뒤쪽에 그 내용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년 동안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비판적으로 보는 이제 저출산 정책 이 효과에 대해서 이것들이 효과가 있고 없고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경제적으로 그리고 이제 수치적으로 이걸 분석해 놓은 걸 보고 야, 이게 가능하구나. 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는데 사실 교수님이 보시기에 그냥 일단 세부적인 거 여쭤보기 전에 대한민국의 저출산 정책 어떻게 평가를 해보시고 싶으신가요?
굉장히 여기에 대한 생각은 좀 양가 감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출산 정책의 효과 그러면은 많은 분들은 실패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 떨어지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돈은 굉장히 많이 썼는데 성과는 없고 오히려 출산율은 더 떨어졌다. 이제 그렇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용론을 제기를 합니다.
해봐야 소용없다.
예. 예. 이거 하지 말고 이 돈 다른 데 쓰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 그것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변명을 좀 제가 뭐 당국자는 아니지만
변명을 아니신데.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출산율이 떨어진 것만 가지고 정책을 평가하는 것은 좀 어렵다라는 것이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든지 간에 이 진공 상태에서 그 정책이 수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정책 외에도 다른 많은 요인들이 네. 작용을 하고 있고 출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이 설사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네.
뭐 다른 요인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면 출산율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정책이 하나도 없고 또는 실패했다 하더라도 다른 요인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 출산율이 높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마치 정책이 성공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예, 그래서 그것만 봐서는 알 수는 없고요. 그래서 사실 정확한 평가는 이 정책이 없었을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것인가
네.
이걸 따져봐야 되는 일인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 정책 측이라도 없었다고 한다면은
예.
출산율이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다.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라는 그런 점을
브레이크를 거는 정도 역할은 어느 정도 했다.
예,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어떻게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상상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막 0.7만 해도 정말 네. 공포스러운데
네.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정책이 없었다 그러면 0.5
막 이런 가능성을 이제 배제할 수 없는
없다.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그 개별 정책의 효과를 뜯어 보면은.
예.
그러니까 개별 정책을 뜯어볼 때 중요한 거는 이제 다른 요인들을 최대한 통제를 하고 배제를 하고 순전히 정책 효과만 이제 보는 그런 방식으로
예.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보게 되면은 아주 크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유의하는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일반인들의 이야기로 다시 정리를 해보면 교수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일단은 효과는 일정 부분 있었지만
네.
만족스러울 만큼 그게 크지는 않았다.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네.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제 나오는 질문이 이제 그거죠. 지금 뭐 저출산 예산이 정말 저출산 예산이냐 뭐 기타 등등 네.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돈을 더 집행을 했으면 더 좋은 성과가 나왔을까 아니면 돈을 똑같은 돈을 쓰더라도 더 잘 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지금 이런 거 아닌가.
네.
이런 사실 궁금증을 또 가질 것 같아요.
네. 저는 두 가지 면이 다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좀 더 받아들이기 편한 내용은 아마 주어진 재원을 과연 효과적으로 썼냐 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그건 개선을 해야 되고
네.
그걸 개선하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찬성하실 것 같아요. 근데 기존의 정책이 물론 재원이 이렇게 큰 건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네.
뭐 많은 분들이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입됐다고 말씀하시지만 꼭 그렇진 않습니다.
꼭 그렇진 않죠.
네. 네. 근데 어쨌든 그것도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됐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쪽에 더 효과성이 높고 그다음에 어느 쪽에 투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지를 면밀히 따져서 이 돈이 쓰인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더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일관성이 계속해서 좀 결여되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어떤 네. 목표를 가지고 꾸준하게 갔어야 되는데
네.
자꾸 왔다 갔다 했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 사안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그 되게 그 정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면은 정책을 다 갈아엎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많은 경우가 그렇지만 인구 정책 같은 경우에는 더 이제 문제가 좀 심각한데요.
네.
한 가지는 그 인구 정책은 상당 부분 사람들의 기대를 바꾸는 그런 정책입니다.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고 기대가 바뀌어 행위가 바뀌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일관성이 결여가 되면은 이제 그러한 그 새로운 기대가 형성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아. 그런 면이 이거 역시 아닌 것 같아. 라고.
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부처 조직의 문제인데요.
네네.
다른 분야 같은 경우에는 다 해당 부처가 있습니다.
오, 그렇죠. 뭐 농업은 농림부. 네. 뭐, 그렇죠. 예. 네.
근데 인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라는 데가
있지만
거기는 다 임시직들입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위원회라는 것은 이제 실권이 네. 없으니까.
북박의 공무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파견직
그런, 뭐 예,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사람이 바뀌고 이제 그런 기조가 바뀌어도 거기 북박의 공무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기조가 유지될 수가 있는데
네네.
여기는 이제 그렇지 못한 면이 많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정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과연 충분했는가 하는
충분했는가.
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예.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재원이 안 쓰이고 뭐 다른 쪽에 재원이 쓰이는 것이 탐지이라고 판단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뭐 고령 네. 그 어떻게 보면 고령자 연금이라든지 네, 경제 발전이라든지 뭐 네. R&D라든지. 네.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거를 면밀히 따져서 판단할 문제지만 뭐 전반적으로 이 정책의 효과성이 떨어졌던 이유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정책에서 실질적으로 벗어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배제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네네.
그러니까 포함이 돼 있지만 그 정도 지원을 가지고는 전혀 어떤 그 이 영향을 받기 어려운 분들이 그 많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정책의 효과성을 이제 보게 되면은 대개는 소득 좀 상위층에 계신 분들만에게만 그 효과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그런
있어요.
비판들이 있어요.
네.
그렇지 않아도 아기기 날 사람들을 오히려 더 도와주는 맞습니다. 거 아니냐. 진짜 없어서 못 낳겠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네. 체감되는 게 없다 이런 얘기 많죠.
그 이유는 사실 재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결국은 본인의 네. 문제다.
예, 그러니까 뭐 하위층에 더 지원을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혜택이 가게 하기 위해서는 더 재원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 이제 그렇게 할 만한 재원은 그 없다고 이제 생각이
예.
되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재원을 더 넣을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판단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로 같이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예. 그러니까 이 출생아수가 줄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해소하고 완화하는데 더 재원을 많이 투입할 것인가 이제 그러한 판단을 이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아마 합리적인 선택점은 그 중간 어딘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제 항상 그게 양가적인 감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일단 지원을 해 준다. 그러면은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결혼을 하지 못한 사람을 결혼을 하도록 해줘 가지고 그 사람이 아이를 낳도록 이제 해 주는 게 가장 근본적인 네. 문제인데 그거 어느 세월을 기다리느냐. 네. 지금 일단 결혼한 사람부터라도 애를 낳게 해 주고 네. 애 하나 있는 사람이 둘 낳는 건 더 쉽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기다 네.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만 이 문제를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제 결혼이라든지 더 앞단에서의 투자가 늘어나야 된다라는 의견도 네. 있는데 이것도 책에서 보니까 연구 결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이것도 제가 시원하게 뭐 하는 쪽 편을 들면 좋겠지만
예.
이제 그렇지는 않고 균형이 필요하다라는 좀 막연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네네.
왜 그런 거 하니 그 가장 가성비가 높고 빠르게 정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지금 결혼을 해 있으면서 중상위층에 계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그야말로 살짝 등만 떠밀어도
네,
성을
넘길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성비 측면에서는 굉장히 탁월하죠.
네네.
조금만 지원을 하면 되고 금방 효과가 나타나고.
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장기적인 대책만 내세우다가는 사람들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지금 젊은 분들이 뭐 10년, 20년 후까지 계속 젊고 뭐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따진다고 한다면은 지금 당장 할 수 있고 지금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런 정책에 투자를 하는 것이 그게 나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일은 아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그렇게만 해서는 한국의 이런 이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 그러니까 적어도 한 3분의 2 정도의 계층이 제가 보건대 실질적으로 지금의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부터는 이제 소외돼 있는 분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 그다음에 결혼하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좀 이제 소외가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결혼하신 분들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결혼하신 분들만을 대상으로 정책을 하게 되면은 그 정책 효과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분모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기는 합니다만 돈도 많이 들고 어렵긴 합니다만
네.
좀 더 이제 결혼하지 않은 분들이 결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그다음에 소득 분위로 봐서 좀 중하위층에 있는 분들도 체감하고 진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하지 않으면은
네.
뭐 중장기적으로 약간의 개선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우리가 정말 눈으로 볼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반전이 일어나기는 상당히 힘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두 가지 지금 당장 효과를 볼 수 있는 소효성 그다음에 장기적 네. 지속성 이 문제를 다 같이 보면서 가야 된다.
네.
사실 이제 이런 이야기 나오면 항상 교수님들도 수많은 질문을 받으셨겠습니다만
네.
이제 야 그런 거 지원금 지원 정책 다 하지 말고 다 돈으로 환산해. 1년에 태어나는 데 30만 명이잖아. 1억씩 줘도 30조야. 그 정도 대한민국 못 써? 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출생 지원금 애 낳으면 그냥 1억씩 줄게. 이게 제일 명확하잖아.
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이제 많은 지자체들 같은 경우는 국가 플러스 지자체 이렇게 얹어 가지고 뭐 수백 또 많은 경우에 수천만 원까지도 지급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물론 네. 이제 일회성은 아니고 이거를 뭐 4년 5년씩 이렇게 나눠서 이제 지급을 하는데 이게 정말 효과가 있나요?
이것도 둘로 나눠서 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에 이거에 대해서 비난이 많기 때문에
예.
뭐 돈 몇백만 원, 뭐 심지어는 천만 원 준다고 해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데 돈이 얼마가 드는데 이게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그게 일반적인 생각들인 것 같아요. 예.
예. 근데도 실제로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크진 않지만 이게 이걸 분석을 하려면 이제 중앙 정부가 준 걸 가지고 분석할 수가 없고요.
지자체들이
지자체 그 출산 지원금을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예.
지자체 출산 지원금이 평균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100만 원 좀 너 지금 전체적으로 봐가지고는
그렇죠. 평균으로 보면 네, 그렇죠.
정도 예. 넘어가는데. 예, 그렇게 줘도 어느 만큼 출산 지원금을 많이 준 그런 곳에 출산율이 좀 더 높은 그런 효과가 발견이 됩니다. 근데 그게 그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고 전반적으로 그 효과가 딱 소득 4분위에서만 나타나요.
4분위.
아무 데도 아니고 소득 상위 60%에서 80% 가구에만 그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그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고
지원금 규모를 더 늘리면 또 밑에 하위 뭐 3분위 여기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예, 지원금 규모를 늘리면 효과가 커집니다. 이제 그걸 보여주는 사례가 좀 있는데요.
네네.
이제 제가 분석한 사례는 강원도의 육아기본수당이라는 사례입니다.
육아기본수당.
예, 이제 2019년에 매월 30만 원씩 4년을 주는 제도로 시작을 했고요.
오, 그러면 합계가 1000만 원이 훨씬 있는데요.
1440만 원입니다. 예, 예. 그다음에 그다음에 40만 원을 올렸고 50만 원까지 이제 지금 올렸는데 그것을 보면은 강원도만 뭐 다른 여러 가지 그 비슷한 그 지자체에 비해서 출산율이 올라갔고요. 그 효과를 보면 유별 출산율이 한 15% 정도 올라갈 거라고 발견이 되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돈만 많이 주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질문이 나오겠죠.
예, 예.
근데 이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제가 이게 또 분석을 해보면은 출산 지원금을 늘리면은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총 효과는 높아지는데 한계 효과가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예, 예.
되게 그게 정확하게 어느 지점부터 그 한계 효과라고 하면 이제 100만 원 어떤 지점에서 100만 원을 더 줬을 때 그 100만 원을 더 준 효과가 얼마나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그것은 제가 본 데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넘기면서부터
예.
한계 효과가 낮아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의 옵션은 꼭 그 소득 지원뿐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많습니다.
뭐 지역에 뭐 좋은 학교를 만들 수도 있고, 그렇죠. 보육 시설을 개선할 수도 있고 여러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경제학교로 따졌을 때 모든 그런 정책에 있어서의 한계 효과가 같아지는 점까지 자원을 배분하는 그렇죠. 것이 합리적이에요. 근데 물론 모든 정책에 있어서의 그런 한계 효과가 얼마인지를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그 소득, 그러니까 현금을 계속 지원하게 되면은. 그것이 한계 효과가 어느 수준에서는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무한히 그걸 한 것보다는 어느 시점에 가서는 다른 여러 가지 정책하고의 결합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많은 연구가 있어야만 사실은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군요. 네. 보면은.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인구 통계를 가끔 이제 들여다 보는데 작년 올해 특히 이제 최근에 이름이 바뀌었죠. 이제 국가 데이터처라고 네. 이제 바뀐 통계를 인구 통계를 보다 보면 연속적으로 결혼 숫자도 좀 늘어나고
네.
그다음에 출생아 숫자도 늘어나면서 막 0.6 막 이렇게 내려갈 것 같았는데 차관 더 떨어지진 네. 않고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2년 연속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네. 일각에서는 야 이제 바닥 아닌가? 네. 이제 바닥 찍고 이제 올라갈 일만 남은 건가? 라는 네.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낙관적인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그러니까 미래 어떻게 될지를 아는 것은 되게 어렵고요. 제가 뭐 점을 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
네.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최근에 가용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왜 이런 일이 발생한지를 파악을 하고 그걸 봤을 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이제 수정을 하는 그런 그렇죠. 일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한 일은 이제 지난 9월에 이제 개인별 그 출생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개인별
마이크로 데이터가 9월에 나와서 그걸 이제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요인 때문에 2024년에 출생아 수가 늘었나 하는 걸 이제 분석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비교적 단기적으로 좀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인구적인 요인에 의해서 나타난 것 같다. 물론 여기 뭐 정책 효과라든가 그런 게 뭐 없다고 지금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제가 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은 우선 제일 중요한 요인이 유배우 출산율이 높아졌어요.
유배우 출산율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첫째, 둘째는 높아졌는데 네. 왜 높아졌느냐. 그걸 보면은 2021년에 결혼이 수가 많아진 것이 주된 요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차례차례 설명하면 이런데요. 그러니까 그 2021년 이전에 이제 팬데믹 기간에 많은 분들이 결혼을 미뤘죠.
미뤘죠. 네.
근데 팬데믹 기간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전 몇 년 동안도 계속 결혼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결혼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결혼을 미뤘던 분들이 있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이 2021년부터 이제 결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 건수가 이제 늘어났는데,
네.
근데 이게 꼭 결혼하는 경향이 강화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다.
그렇게 되면 이제 무배우자들의 혼인율이 높아져야 되는데,
네.
그렇지는 않아요.
아, 아직 혼인율은 낮은데.
네, 그러니까 결혼할 수 있는 무배우자들이 이제 쌓여서,
네.
결혼율이 안 올라가도 결혼 건수가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2023년까지 나타났고요.
네네.
2024년이 돼서야 비로소 이제 무배우 혼인율이 좀 높아졌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가 나타나고 그게 이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뭐 지금은 한 25세에서 39세에 있는 그런 결혼한 여성분들 가운데 최근에 이제 결혼한 분들의 비중이 높아졌어요. 근데 되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신혼 여성의 출산율이 높습니다.
그렇죠.
결혼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높고요. 이제 그런 이제 구성 효과 때문에 그런 유별 출산율이 지금 높아지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둘째 아이는 왜 늘어났는가? 이제 그걸 보면은 자녀를 하나라도 갖는 여성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굉장히 선택적으로 이제 첫 아이를 갖는 거죠.
네네.
근데 누가 첫 아이를 갖냐를 보면은 되게는 여건이 좋고 아이를 선호하는 분들이
예.
더 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둘째도 쉽게.
네, 둘째도 좀 더 쉽게 낳고. 이제 그것을 식구별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그런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직전에. 예. 2년짜리 지금 이 결과를 가지고 긍정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여러 상황이 근본적으로 바뀐 건 별로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보면.
예.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예.
적어도 내년까지는 출생아 수가 늘 것이 거의 확실한 것
내년까지는
같습니다.
내년까지는 2026년까지는 늘 것 같고.
네, 올해 이제 결혼이 여전히 늘고 있거든요.
늘고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결혼할 만한 분들이 결혼을 하시고 나면은 결혼 건수가 다시 줄고요. 그게 이제 언제 확인을 한 거냐면은 2005년부터 2010년 사이에도 그런 결과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확 줄고 나니까 미루어서 결혼하신 분들이 늘어나는데
늘어나고.
그래서 그 마진이 소진이 되고 나면은
다시
결혼이
떨어지고.
줄어듭니다. 그게 뭐 꼭 나타난다는 보장은 없지만
네.
네,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하나 인구 요인은 30대 여성의 그 수가 늘었어요.
인구학적으로 봤을 때. 예, 예.
근데 30대 여성이 주로 출산율이 높은 그러한 나이대이기 때문에 그것이 좀 기여를 했는데 몇 년 있으면 30대 여성이 다시.
또 가임기를 또 지나가 버리죠, 또.
지나가고요. 예.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지금 이런 인구 요인이 굉장히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고 이제 그것보다 더 이제 좀 근본적인 거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아이를 낳기 어려운 근본적인 그런 요인들이 최근에 뭐 개선된 것인가를 그 가만히 뜯어보면은 별로 그런 것은 보이지
맞아요.
않습니다.
뭐 그렇게 특별하게 뭐 개선된 건도 네. 없고.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뭐 아주 낙관적으로 보기엔 좀 어려운 것이 아닌가 좀 네. 개인적으로
일단은
생각합니다.
좀 잘 지켜봐야 되겠다 네. 정도 수준일 것 같고. 사실 이제 참 제일 궁금한 건 이거예요. 과거에 저희 큰애가 태어날 때는 47만 명, 48만 명, 뭐 07년에 네. 이렇게 태어났는데 09년만 가도 이제 확 줄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거기에 거의 절반인 지금 20 뭐 몇만 명 정도 수준으로 됐단 말이죠. 그러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20만 명대 초반을 찍고 있는 이 지금 태어난 친구들은 그 자기보다 한 7, 8년 먼저 태어난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여유로운 분위기에서 뭔가 세상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어차피 사회적으로 필요하는 사람의 수요는 똑같은데 공급이 줄어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더 좀 여유 있고 더 높은 좋은 여건에서 되니까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금 이제 2010년대 후반쯤에 태어났던 이 친구들이 이제 결혼할 때쯤 되면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러한 네. 그냥 막연한 낙관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저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이제 바라는데요. 네. 경제학의 원칙 중에 하나가 희소성의 원칙이죠.
그러니까요.
어떤 자원이 희소해지면 그 가치가 이제 올라가는 것이고 그러면 아이들이 줄어들게 되면 아이들의 가치가 올라가고 좀 살기가 좋게
노동력의 가치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예. 뭐 근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사회가 어떤 사회고 사회 구조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걸 달라질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우선 뭐 과거 사례를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흑사병 때 인구가 3분의 1이 줄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서부 유럽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희소성의 원칙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가 끝났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예.
뭐 농노들이 해방되고,
네, 농도 해방되고
인건비가 올라가고 막
임금이 한 뭐 대개 두 배 이상 높아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그런데
예.
동유럽은 또 달랐어요. 똑같은 인구 변화가 나타났는데
예.
동유럽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농노제가 강화되고 수치가 더 심해지고 사람들이 더 어렵게 되고
잡아놓고 이제 있었다.
시장이 작동을 안 하면은 희소성의 원칙이 작동을 안 합니다.
거기는
영주들이 담합을 하고 이 사람들은 어디 다른 데로 도망갈 데도 없고 그렇게 되면은 그 늘어난 교섭력을 활용하기가 어려워지는 면이 있는데요. 근데 지금의 아이들이나 청년들이 과연 그런 예. 희소성이 높아지면서 과연 낮을까? 여러 가지
오히려 의심이 교섭력만 있습니다. 낮아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이렇게 뭐 그 교섭력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선 그 얼마 전 예, 꽤 전인데 한 10년 전쯤 전에 아이들 수가 줄면 이제 교육 경쟁이 줄어들고 대학 가기도 쉽고 뭐 사교육비 줄어들 거란 전망이 있었는데
있었어요.
전혀 그것이
맞아요. 현실하고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네. 예, 그것은 결국은 그런 희소성의 원칙이 작동을 안 하고 있다라는 그런 걸로 그 읽히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교섭력이나 어떤 그런 점에서 낮아지는 것이 그 아이가 줄어들게 되면 아이들이 소수집단이 됩니다.
그렇죠. 영향력이 줄어들죠.
네. 근데 지금 벌써 그 아이들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변화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지역에서 그 아이수가 줄면은
예.
그 아이들을 위한 그 핵심적인 그런 서비스 인프라가 붕괴가 됩니다.
붕괴되고 다 오히려 고령자 위주의 직원들이 네. 늘어나죠.
그러면은. 분만실도 사라지고
네.
그다음에 보육시설은 문을 닫고 학교도 문을 닫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여건은 더욱더 나빠지는
더욱더
그런 변화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청년들도 수는 줄지만 뭐 지금처럼 뭐 예를 들어서 노동시장이 굉장히 경직적이어 가지고 희소해지지만 여전히 뭐 비정규직에 머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그 청년들이 사라지는 것을 뭐 예를 들어 AI가 채운다거나 뭐 사람이 부족해지고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외국인을 더 도입한다거나 이러한 경향이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은 청년들은 희소해져도 뭐 그들의 가치가 올라가서 여건이 낮을 것인가에 대한 좀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희소한 거는 분명히 가치는 높아지지만
네.
그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그것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제도나 체계를 운영을 해야만 그게 좋아지는데 과연 그럴까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많으시군요 보면은.
예, 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많은 변화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제대로 작동을 해야 이런 희소성의 원칙이 작동을 하게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뭐 한국 사회나 한국의 이제 경제가 좀 더 유연하고 개방적이고 뭐 그런 면으로 좀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시간 연속으로 이제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를 쭉 나눠보는데 교수님의 어떤 여러 가지 인구 연구를 통한 가치관은 이 책 제목에서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 출생률을 높이겠다. 숫자로 보이는 어떤 대상을 높이겠다라고 해서 숫자에 집착을 하는 말 그대로 인구에 집착을 하는데 교수님께서는 이 책을 통해서 인간으로 초점을 좀 바꿔보는 게 결국은 근본적인 해결책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좀 약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한 거는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그 아이들이 아무튼 충분히 자기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인재로 이제 키워낼 수 있어야만
좋은 세상에 살 수 있도록 해줘야
예.
되는데
이제 그런 주장이 가능한데 별로 그렇지 않고 아이들이 결국 낭비가 되고 자기 역량을 잘 발휘를 못하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실질적으로 이 우리나라를 떠나는 그런 젊은이들도 많이 있고요.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더 아이를 낳으라고 하는 것은 좀 이율배반적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태어난 아이들, 태어난 사람들이 좀 편하게 살 수 있고 자기 기회를 갖는 사회가 되어야만 사실 아이를 낳기 좋은 사회가 되고 그게 또 이 출산율의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물론 이제 육아 친화적인 정책을 뭐 추진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일단 해볼 수 있는 데까지는 다 네. 해놓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또 무엇이 부족한지를 봐야지 지금 네. 결과가 안 좋으니까 할 필요 없다. 이거는 오히려 더 상황을 악화시킨다 정도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시간 연속으로 교수님 모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왔는데 기성세대로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뭘 잘못했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우리 자식들은 어떤 세상에 살까 걱정도 되기도 하고 요만한 단초라도 좀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드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느꼈습니다. 멀수록 돌아가고 그다음에 근본적인 문제를 알기 위해서는 그만큼 그 자체에 대한 연구와 관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팝신 와중에도 자관 두 번에 걸쳐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든 앞으로도 인구 연구는 계속 진행하실 계획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저출산이 끝날 때까지 우리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교수님의 연구 분야가 빨리 바뀔 수 있는 사회가 많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구에서 인간으로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이철희 교수님 모시고 인구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쨌든 뭐 정답은 없겠습니다만 해볼 수 있는 것을 해보되 효과성 그리고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무엇보다도 지금 있는 아이들이 태어날 수 있는 아이들이 태어나고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게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한번 읽어보고 다시 한번 공부해보는 그런 계획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 연속으로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어쨌든 연말 잘 마무리하시길 빌겠습니다. 저도 올해 한번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신 교수님 감사하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